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2026년 2월 17일자 주요 시사 이슈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어떤 질문이셨나요?
바로 과연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 통제권이요?
네.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흥미로운 뭐랄까 전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장이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첫째는 알고리즘에 넘어간 뉴스의 통제권을 시민에게 되돌려주자는 아주 대담한 제안.
네.
둘째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굳게 믿었던 무대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로봇의 등장.
아, 그 로봇쇼.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통제권마저 위협하는 AI 기술의 삼특한 이면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인간의 주도권과 자동화된 시스템 사이의 줄다리기네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거의 모든 기술적 딜레마의 핵심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전장, 언론계로 바로 가보죠.
네.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에요.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만 원씩 국민에게 주면 가짜뉴스 없앨 수 있다. 솔직히 처음엔 이거 좀 황당하게 들렸거든요.
그렇죠.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이게 대체 어떤 구상인가요?
이게 미디어 바우처법이라는 아이디어인데요.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
정부가 특정 언론사에 보조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아, 직접 주는 게 아니다.
네. 그 대신에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연간 2만 원짜리 이용권, 그러니까 바우처를 주는 겁니다.
아, 국민 개개인에게요?
맞습니다. 그럼 각자 자리가 신뢰하고 지지하는 언론사에 그 바우처를 뭐 후원하는 방식인 거죠.
아하. 지금처럼 포털 알고리즘이나 광고주 입맛에 따라 뉴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독자인 시민이 직접 이 뉴스는 가치가 있다고 돈으로 평가하고 선택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언론의 권력을 시장이 아닌 시민에게 돌려주자.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들리네요. 광고주나 포털 눈치 안 보고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는 언론?
네, 취지는 정말 좋죠.
그런데 제 안에 냉소주의자가 바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사람들이 과연 그 2만 원을 정말 공정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쓰는 곳에 줄까요?
아...
아니면 그냥 평소에 보던 제일 자극적이고 편향된 유튜브 채널이나 매체에 막 몰아주지 않을까요? 오히려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게 이 법안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비판 지점입니다.
그렇죠.
네, 기사도 그 우려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안전장치를 언급하기는 합니다.
안전장치요?
예를 들어서 한 매체가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총액에 상한선을 둔다거나.
아, 쏠림을 막기 위해서?
네. 심지어 나는 이 매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던질 수 있는 마이너스 바우처 같은 장치도 거론이 돼요.
마이너스 바우처요? 재밌네요.
하지만 결국 포퓰리즘 언론이 득세하면 어떡할 거냐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는 시민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아, 집단지성. 거기서 딱 걸리네요.
한 패 보내주신 논평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유튜브 시대의 집단지성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고요.
맞습니다. 논평 필자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죠. 지금 우리의 집단지성이라는 게 과연 순수하게 형성된 것인지 먼저 묻고 있어요. 이미 특정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좋아요 누르면서 확진 편향에 빠진 상태에서 형성된 지성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민을 믿자는 좋은 말 뒤에 그 시민들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보를 소비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뼈아픈 지적인 거죠.
듣고 보니 더 복잡한 문제네요. 이 법안은 알고리즘으로부터 정보 통제권을 뺏어서 인간에게 주자는 건데 정작 그 인간들의 판단 자체가 이미 알고리즘에 의해 오염되었을 수 있다. 이런 역설이 생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단순히 언론 지원 정책을 넘어서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판단력이라는 기본 전제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기술이 만든 문제를 또 다른 제도로 풀려고 할 때 부딪히는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집단지성을 믿기 어려워지는 세상이라니 참 씁쓸한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자료를 보면 이제는 지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능력, 심지어 예술성까지 기계가 넘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 중국 춘절방송 이야기군요.
네, 중국 춘절 특집 방송에서 펼쳐진 로봇쇼. 보내주신 KBS 뉴스 영상 저도 봤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그야말로 로봇 굴기를 제대로 보여준 쇼였죠.
맞아요. 수십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취권 같은 부드러운 전통 무술을 추는데 와, 동작 하나하나가 놀랍도록 유연했어요.
심지어 점프대를 밟고 공중제비를 도는 장면까지 있었죠. 이건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동작을 반복하는 공장 로봇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진짜 놀랐던 건 무술보다 연기하는 로봇이었어요.
아, 그 할머니 역할 로봇.
네. 실제 배우 얼굴을 한 로봇이 콩트에서 할머니 역할을 하는데 그 표정이나 제스처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작업을 수행하는 걸 넘어서 관객과 교감하려는 시도잖아요. 기계가 무대 위에서 통제력을 발휘하는 순간을 본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쇼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제 기술이 인간의 문화 영역을 넘본다는 하나의 선언인 거죠. 논평에서도 지적하듯이 AI는 창의적인 예술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오랜 믿음에 정면으로 균열을 낸 사건입니다.
아...
이전까지 로봇은 인간 노동의 대체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인간 영감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생각해보면 좀 섬뜩한데요. 범용 휴머노이드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기사의 전망이 그냥 기술 경쟁으로만 들리지 않네요.
그렇죠.
결국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움직이고 인간처럼 표현하는 존재를 만들려는 경쟁인데 그 끝은 뭘까요? 정말 영화처럼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경쟁자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창의력을 더 확장시켜주는 파트너가 될까요?
아직은 누구도 답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로봇이 손바닥에서 호두알을 굴리는 그 섬세한 손재주를 보여준 장면 있잖아요.
아, 봤어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가사노동을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간 고유의 손재주나 기회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네요. 이 쇼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미래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수많은 질문을 던진 셈이군요.
맞습니다.
무대 위에서 로봇이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모습은 경이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감을 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향신문 기사는 기술이 인간을 단순히 모방하는 걸 넘어 인간의 정체성을 조작하고 파괴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AI 성착취물 문제 정말 심각하더군요.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입니다. 국제인터넷 핫라인 협회 같은 국제기구들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 그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절박하고 단호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핵심은 AI를 이용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합성하거나 학대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예 기술 자체를요?
네. 시댄스 2.0 같은 AI가 7만 원으로 2분짜리 영화를 만드는 시대잖아요.
네, 그 소식도 정말 놀라웠죠.
그 놀라운 기술력이 반대 방향으로 쓰이면 얼마나 끔찍한 무기라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 부분이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셨나요?
예전에는 피해자의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있어야 합성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명서는 AI가 새로운 착취의 경로가 되었다고 규정합니다. 가해자들은 이제 아무런 원본 없이 그냥 상상만으로 그것도 대규모로 끔찍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성착취물을 무한정 생성할 수 있게 된 거죠. 착취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은 정말 섬뜩합니다.
이건 정말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한번 기술이 퍼지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게 현실성이 있나요? 2년 안에 법으로 금지하고 접근을 차단하라는 요구 가능한 일일까요?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개발자와 유통업자 모두에게 형사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죠.
굉장히 강력한 요구네요.
네. 신고하고 비난하고 이들이 활개치는 공간을 폐쇄하라라는 마지막 문장은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위기감이 담겨 있는 거죠.
논평 필자가 직접 AI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더 소름이 돋았다는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의도한 바를 너무나 정확하게 상상 이상으로 구현해내는 걸 보고 이건 N번방보다 더 무서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맞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결과물을 내놓는 생성형 AI의 특성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요.
네, 결국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에 어떻게든 고삐를 쥐어야 한다는 외침이군요.
네, 첫 번째 이야기였던 미디어 바우처가 알고리즘에 넘어간 통제권을 인간에게 되찾아오려는 시도였다면 이 AI 성착취 문제는 인간이 만든 기술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에 대한 통제권이 무참히 파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통제권이라는 키워드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네요. 시민의 손에 뉴스의 통제권을 쥐어주려는 시도, 기계가 무대 위의 표현력을 통제하기 시작한 현실, 그리고 AI가 개인의 정체성을 멋대로 통제하고 파괴하는 위협까지 정말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가능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우리는 그 기술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기술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규칙과 위험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네요.
바로 그 질문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네.
미디어 바우처법 논의에서 유튜브 시대의 집단지성은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는 AI가 진짜 같은 뉴스 기사, 진짜 같은 무대 공연, 그리고 물론 진짜 같은 가짜 정보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에서 집단지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연 유효할까요? 어쩌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닐까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까요?